요즘은 각 교회마다 주일 설교를 온라인에 올립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또는 팟캐스트에 올립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다른 교회 주일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들어보면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나 그의 신학을 알수 있습니다. 주일 설교에 그것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설교를 들어보면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나 그의 신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목회 철학과 다양한 관점의 신학이 그 설교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주일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 목사님들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주일 설교 본문을 정합니다. 제가 미국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몇몇의 주일 설교를 매주 듣는데요.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설교들을 들으면서 나름 분석을 합니다. 주일 설교를 분석해 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렉셔너리에 따라서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각 교단마다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PCUSA, 뭐 UMC 따라서 다 설교 본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주일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령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Second Sunday After the Epiphany입니다. 이 에피퍼니가 뭐냐면 주연절인데요. 주님이 현현하신 이후 Second Sunday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설교 본문이 있고요. 그 본문으로 주일 설교를 하는 것이죠. 주로 이 천주교나 감리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두 번째는 매주 목회자가 스스로 설교 본문을 정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아마도 교회와 교우들의 상황에 맞는 그런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이 들쑥날쑥이에요. 뭐 지난주에 신명기를 설교했다가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을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시편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정 기간 주제를 정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신년 첫 달에 새 출발에 대한 주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New Beginning에 대해서 5주 동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주로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합니다. 윌로 크릭 교회나 뭐 노스 포인트 시티와 같은 큰 교회들이 이렇게 몇주 동안 주제를 정해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경책을 하나 정해서 매주일 설교를 합니다. 가령 마가복음을 택해 가지고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매주일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극단적인 경우의 분이 대표적인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은퇴하셨죠. 우리 교회의 말씀 훈련도 이분 책으로 하는데요. 이분이 주님의 교회를 10년 동안 목회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요한복음만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할 때는 13년을 하셨는데요. 13년 동안 사도행전만 주일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하시는 분도 대단하고요. 듣는 분들도 참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취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우리 교회만의 방식인데요. 그 방법은 큐티 순서대로 주일 설교를 합니다. 월요일은 제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있는데요. 새벽 기도 때 해당 날짜의 큐티에 설교를 제가 합니다. 주일은 그 다음 날 월요일 큐티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하는 것이 있어요. 교우들이 매일 큐티를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제가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것을 녹음을 해서 큐티 카톡방에 올려서 매일 교우들이 큐티를 할수 있도록 돕고 독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하는 교우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듣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일주일 동안 꾸준히 큐티를 했다면 주일 설교의 내용이 그 흐름 가운데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뭘 큐티했죠? 에베소서 5장까지를 큐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은 자연스럽게 그 흐름 가운데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의도하는 설교의 방법입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목회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막습니다. 주신 대로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의 의도 없이 주신 말씀대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일날 받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신학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죠. 저의 목회 철학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가감 없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감 없이 다 설교하는 것입니다. 입에 단 말씀뿐만 아니라 속을 썰이게 하는 말씀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뿐만 아니라 모르는 말씀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질책하는 말씀도 주일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 방법에 따라서 매일 개인 큐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짝이는 신앙이 아니라 한번 뜨거워지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 꾸준한 신앙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책도 한 달에 3불이에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보다 쌉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자녀들에게 영어로 큐티를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매일 큐티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한 말씀을 가지고 매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온 교회가 한 말씀을 가지고 매일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은 에베소서를 가지고 온 교우들이 함께 큐티를 하는 거예요. 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특별한 날이기에 특별한 본문을 택해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일에 설교할 내일 월요일 큐티 본문은 너무나도 임직식에 맞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Serendipity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시죠? Serendipity. 이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임직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종과 상전의 관계를 다룹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직장에서의 갑을 관계, 자영업으로 하자면 업주와 고객의 관계로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첫 번째 단락은 가정이 무대고요. 두 번째 단락은 직장과 사회가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후반부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삶의 덕목을 다루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덕목을 다루는 것이 에베소서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교회 생활이라는 어찌 보면 종교 생활을 뛰어넘어서 삶으로 신앙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생활이 돼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에베소서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의 범위가 일요일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교인들을 교회에만 묶어두는 것을 반대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들을 매일 교회에 나오게 해요. 그래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저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주일 예배, 매일 하는 큐티, 매주일 모이는 사랑방, 한 학기 한 번씩 하는 말씀 훈련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왜 모입니까? 주일날 한번 모이고 매일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매주일 금요일날 사랑방에서 모이고 한 학기 한 번씩 말씀을 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학생이라면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정주부라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 참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분점이 없다가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라면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독교라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일요일 아침에 종교 활동하러 교회에 가는 것이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냥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두 관계를 이어주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가르침은 세상에서도 하는 가르침이에요. 세상에서도 말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이렇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의 관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나의 몸, 머리털, 피부가 부모님에게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유교적인 부모 공경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주장은 다릅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전제가 있죠.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로서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에도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 부모의 자녀 양육 방법입니다. 요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한국에서 굉장한 인기라고 들었어요. 저는 보진 않았지만 신문 기사 내용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인 부모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녀에게 올인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올인을 해요. 그리고 부모의 욕망이 그 속에 투영됩니다. 그래서 의사를 시키려고 하고 변호사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욕망이 자녀에게 그대로 투영되어서 애들을 키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수학, 과외 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 이전에 성경적인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부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주의 말씀과 훈계로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나의 자녀들을 잠시 위탁해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키우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는 직장과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다름의 기준도 앞서 본 가정생활처럼 주님이 항상 그곳에 있다라는 신전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코람데오, 비포 갓. 그것이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 우리가 의식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5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 다음이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육체의 상전인 교수님께 어떻게 대해야 되나요? 육체의 상전인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육체의 상전을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이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을 대할 때 교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8절에 소개됩니다. 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전을 주님 대하듯 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전을 대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든 상전에게 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상전들아, 대제 대상이 바뀌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겠죠. 만약 교수라면 학생들에게, 직장 상사라면 부하 직원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위협을 거치라.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그 이유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종이 상전을 대하는 것, 상전이 종을 대하는 것,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관계가 성령 충만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대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기 때문이에요.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대했어요. 근데 그 대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대하든 교수를 대하든 주님을 대하듯 대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한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남에서 한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것이 부모님께든 아니면 자녀이든 좀 더 확대해서 그것이 상사이든 아니면 아랫사람 부하이든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은 주께 하듯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사람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현재 위치와 지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존귀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의 피부색이나 그 사람의 성이나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주께 대하듯 대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이 어린 자녀라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직급이 낮다라고 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및 적용입니다. 오늘은 임직식이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길 장로와 안수집사를 세웁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이분들이 메디슨 한인장로교회의 장로와 집사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은 교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지기로 사랑방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재정부 일을 할 때, 관리부 일을 할 때, 교육부를 섬길 때, 모든 일을 할 때, 무슨 일로 섬기든지 간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바요, 임직자로서의 바른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천위원회를 통해서 임직자가 추천이 됩니다. 이후에 임직자가 특별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임직 교육을 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먼저 임직자들에게 읽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로렌스 형제가 쓴 기독교 고전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히는 이유가 있어요. 임직자들에게 이 책을 가장 먼저 읽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직을 받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면서 장로와 집사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내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 표현하자면 주님께 하듯 그렇게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하듯 그렇게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직 받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직 받는 것이 축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임직 받는 것이 독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 가운데 주님께 하듯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 헌금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고 헌신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소처럼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재미이자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일을 대하는 거예요. 예배 임할 때도, 섬길 때도, 가정에서도, 캠퍼스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워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는 우리 임직자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가장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